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 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오늘 공식 마무리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이란이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2003년 이전의 일이었으며 그 같은 활동이 과학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이 과거에 수행한 모든 자세한 활동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상황 평가에 필요한 사안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 중에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국제 시리아 지원단체 회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남중국 해역의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의 자유순찰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사령관들은 이달 초쯤 남중국 해내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에서 추가로 항해의 작전을 벌이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시점에 그 같은 활동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고 익명의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한 관리는 미 해군의 다음 순찰이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 현지 미군 지휘관과 관리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를 위한 새로운 전술 개발을 당부하는 한편 연합군 소속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터키 정부에 시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해 해외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터키군이 ISIL과의 공중과 지상전에서 적절히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카터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터키 방문 중에 연합군 대표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억류됐다 5년 만에 풀려난 미군 병장 보 버그달이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미 육군은 어제 버그달 병장에 대해 아프간 주둔군 무단 이탈과 동료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5년간 탈레반에 억류돼 있다 지난해 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탈레반 요원 5명과 맞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그러나 파병 중 상관 지시 불이행과 탈영 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버그달 병장은 탈레반 동조자가 아니며 미군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점, 또 그가 탈레반에 억류돼 모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계급 강등이나 일시 구금, 불명예 제재 등 경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국제 테러에 맞서 싸울 새로운 이슬람 군사 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사우디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 이슬람 군사 동맹은 34개국으로 구성되며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사우디의 리야드에 작전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사동맹에는 요르단과 바레인, 터키,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미국이 주도하는 공습 참여국들 외에도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맹은 특정 테러 단체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는 테러를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숭배로 일관한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 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취소된 주된 이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숭배로 일관한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 악단이 최근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다가 돌연 취소한 이유가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한 보고에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 내용이 지나치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숭배 일색인데 대한 양측의 갈등 때문으로 추정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보고에서 모란봉 악단이 리허설에서 보여준 이런 공연 내용 때문에 중국 측이 관람자들의 격을 낮추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공연 불발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앞으로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협력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 사건을 놓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업무 관련 소통 문제로 모란봉 악단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명성 기사 이외에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 악단의 철수가 양국 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공연 취소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마찰의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온 최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접견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던 모란봉 악단 중국 공연과 관련한 홍보 코너와 기사, 사진 등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국가정보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 제1위원장의 권위주의 통치 행태의 단면이 외교 무대에서 드러난 예라면서도 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당대에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김정은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그중에서 특히 관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지난 방창건 기념열병식에 유인산 상무위원이 갔을 때 그런 해빙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중 두 나라가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두 나라 모두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배경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3일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베이징 공연 취소는 김정은과 그의 정부의 비운득스러움과 비밀스러운 특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의 상황에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정권이 예측하기 힘든 정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갑작스런 공연 취소는 북중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는 지난 2011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냉랭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이 지적하는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움은 돌발적인 행동과 결정으로 국제 결례를 범했던 과거 사례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가 하루 전에 돌연 취소했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을 약속했다가 막판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초청했다가 사흘 만에 전격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와 관련해 북중관계의 해빙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동안의 북중관계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가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개선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사절과 같은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공연 취소로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이유 찾기에 바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북중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런 공연 중단으로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정부는 모두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통 문제 때문이란 중국관영 신화통신의 보도 외엔 모두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과 북중관계 개선 여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며 이번 공연 취소로 인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장유산 연구원은 이 신문에 모란봉 악단의 외교가 북중관계 진전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과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철수가 북중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왔던 최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접견 사진을 삭제했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역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보도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외신들은 모란봉 악단의 취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국정원의 국회 보고와 연합뉴스를 인용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텔레그래프 등 일부 영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들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분노한 중국 정부가 공연 참석 관리들의 격을 크게 낮췄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공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주장에도 공연을 관람할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츠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는 텔레그래프 신문에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가 이에 대해 격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언론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성월 모란봉 악단 단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과거의 관계가 한국 매체들을 통해 퍼지면서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게 공연 취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 씨 가족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3대째 통치하며 수령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조소를 주권,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유력 신문인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14일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이유 5가지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주장을 이유로 공연 참석 관리들의 격을 크게 낮춘 것, 김제1위원장과 현성월 단장과의 과거 밀월 관계 보도로 인한 북한의 최고 존엄 모독, 김씨 가족을 숭배하는 공연 내용을 낮춰달라는 중국 측 요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발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해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된 중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the country.
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한국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집권 2기에 새로운 권력 엘리트 진영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나 통일연구원은 15일 펴낸 2016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이번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통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진행되어 온 권력 조정과 당 조직 강화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5월의 노동당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과 당내 요직 인선이 확정돼 권력 재편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될 김정은 정권 2기의 권력 진영은 최룡해로 시작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되고 곳곳에 포진해 있던 혁명 3, 4세대가 당 권력에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올 한 해 김정은 정권을 평가하는 핵심 단어로 권력의 안정화를 꼽고 이런 면에서 북한이 내년에 당대회 개최를 결정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권력이 안정됐다고 보는 근거로 김정은 정권의 당과 정, 군에 대한 속도감 있는 인적 교체와 주민들의 소비생활 개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화 효과, 그리고 특구 설치 등 외화 획득원의 다변화 시도 등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시장화의 확산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내년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진일보한 언급을 내놓음으로써 국면 전환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내년에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6자 회담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한은 내년 5월 노동당 대회, 한국은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을 앞두고 남북한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 같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과 6월 말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각각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기부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구가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1,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 한 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스위스가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390만 달러, 호주가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9일 현재 모금액은 9,23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서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개체수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 정부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아라밀레프 아무르 호랑이 센터 연해주 지역 소장은 14일 러시아 천연자원부와 북한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밀레프 소장은 북한에 호랑이가 있다면 그 수를 세는데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밀레프 소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무르 호랑이, 즉 시베리아 호랑이가 북한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호랑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리 다르만 세계자연기금 WWF 아무르 지역 소장은 기자들에게 북한 북부 지역은 호랑이 서식을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며 러시아 호랑이 암컷과 새끼 두 마리가 북한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야생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은 숫자가 500마리 정도에 불과한 세계 10대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서식지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지역, 북한 등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13년 야생 호랑이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시베리아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자연 보호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야생 호랑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시베리아 호랑이와 구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같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베리아 호랑이는 지난 1921년 경상북도에서 사살된 공식 기록을 마지막으로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15년에서 1942년 일제강점기 때 호랑이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일제가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며 호랑이 100여 마리를 사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백두산, 자강도 와갈봉, 강원도 고산군 추해산 일대에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호랑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무기 거래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여전히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 무기와 관련 기술을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고객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 외에 비국가 무장단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버거 연구원은 해당 국가의 전현직 당국자와 군부관리, 북한과 거래한 무기 중개상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해외 무기거리 실태와 고객 명단, 유엔 대북 제재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표적 시장 제재 시대의 북한 군사 고객들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북한의 무기 수출 현황을 어떤 경로로 추적하셨나요?
So the book is based on a variety of sources. It's based on declassified information from a number of governments from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각국 정부 서류, 유엔 보고서, 기업 정보 자료뿐 아니라 군사 전문 정부 당국자, 전문가, 그리고 북한과 거래한 무기 중개상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무기 거래에 직접 관여한 인사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Of course, but as the book demonstrates, the value in having those conversations is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과 해외 무기 시장 활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So North Korea has still to this day a very wide range of military customers. It's worth noting that
북한은 매우 다양한 군사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 그룹이 축소돼 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62개 나라와 그 밖에 비국가 단체에 무기나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으니까요. 하지만 2006년 이후 여전히 10수개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그런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이란,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나라들마다 수요가 다를 텐데 가령 어떤 무기나 관련 서비스를 북한에서 사들이는 거죠?
North Korea's defense export catalog is pretty broad. It covers a number of categories. So, for example, it is able to.
북한이 판매하는 무기 수출 목록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소규모 무기와 탄알부터 탱크, 병력 수송 장갑차처럼 보다 규모가 큰 재래식 무기 체계는 물론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잠수함, 고속 초계정, 심지어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듯이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부품과 기술 또한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는 그런 동기와 특수한 상황을 복수의 국가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Yes, so North Korea has three categories of clients. It has what I call resilient clients.
그렇습니다. 북한의 고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적 그룹입니다. 북한과 정치,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소외돼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제재 체계에 대해 잘 알면서도 이를 어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한 그룹으로 탄력적 그룹보다 소규모입니다.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북한에 기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가령 에티오피아의 경우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의 무기 생산 기술을 의지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해 북한의 기술과 생산 라인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석 그룹이 있는데요. 북한과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이 두세 차례 단발성으로 무기를 구입한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가장 내세우는 군사용 수출 품목은 뭔가요?
One of North Korea's greatest contemporary advantages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is actually its ability to
현재 전 세계 군수 시장에서 북한의 최대 강점은 북한과 옛소련, 중국 등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이 냉전 시대에 생산한 무기들의 예비 부품을 개선하거나 수리하는 역량입니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전 세계에 많은 무기를 확산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예를 들어 1950년대 생산한 탱크 등 이 과거에 공급한 무기들에 대한 보수나 유지,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기를 여전히 배치하고 있는 북한은 낮은 가격에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런 영역 역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re's an ongoing discussion about whether or not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designed at the UN level to address the North Korean proliferation threat have
북한은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적용 대상입니다. 2006년 시행돼 2009년 강화된 조치죠.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관련 면허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중국에 가서 대전차 미사일 생산 면허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고객들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새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점차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북한의 확산 위협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재래식 무기 기술에 대한 이 제재만큼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비국가 단체와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테러 단체도 포함돼 있나요?
There is some evidence to suggest that North Korea has dealt with non-state groups that some countries define as terrorist organizations.
과거 스리랑카 반군 세력인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 그리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거래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위성 사진 판독 결과도 나왔고요. 수년 전 내전이 끝난 스리랑카에는 더 이상 북한의 고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때 북한 선박이 스리랑카 해안에 접근해 현지 반군 세력들에게 무기를 넘겨줬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The first that I would suggest is to eliminate the small arms exemption.
우선 무기 금수 조치 가운데 총기류를 포함한 소형 무기 거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어떤 무기나 관련 부품, 서비스 등도 팔 수 없게 돼 있지만 소형 무기를 들여올 수는 있습니다. 공급자가 판매 5일 전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조항이 심각한 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군사 기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면 무기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보다 중간 단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세력에 제재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홍콩, 이집트 등에 신뢰할 만한 현지 조력자를 두고 있는데 이런 연계 세력들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확산 네트워크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합동국방안보연구소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현황과 대북 제재 체계 개선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미군 주도 연합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거시경제의 주된 방향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남중국해에서 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직접 방문하고요.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 주도 연합군은 ISIL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ISIL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ISIL 지도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예, 그 프랑스 파리 연쇄 그 테러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미국 서부의 샌버나디노에서도 테러 공격으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우려도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격퇴 의지를 거듭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ISIL 격퇴 노력에 진전이 있으며 최근 그들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태의 긴급성에 대한 중대한 인식을 갖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전황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했는데요. ISIL은 한때 이라크에서 차지했던 점령지의 40%를 잃었고 시리아에서도 수천 평방킬로미터를 잃었다는 겁니다. 또 현지 주민들도 ISIL의 잔혹함과 강탈에 시달리면서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그 샌버나디노 테러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더욱 높아졌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전략은 없나요?
사실 당초 백악관이 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뭔가 전략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건 지난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 중에는 그런 전략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요. 지상전투에서는 현지에서 ISIL에 맞서 싸우는 병력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 지도자 제거와 시리아 내 지상병력 지원 등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기에 ISIL의 선전활동과 신규대원 모집 또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시리아 사태 종식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 언급은 없었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그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국제회의가 몇 차례 열렸고요.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반군 간의 협상을 내년 1월에 열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얼마 전 반군 대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여서 일단은 아사드 정부와 협상에 나서기로 처음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ISIL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회의가 끝난 후에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중동으로 그리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로 각각 향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주요 동맹국들과 ISIL 격퇴전 확대 방안, 또 동맹국들의 추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케리 장관은 러시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예. 그 카터 장관은 ISIL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이 첫 번째 방문국인 터키로 향하면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ISIL을 더 빨리 격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동맹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터키에 대해서도 인지를리 공군기지를 미 공군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터키의 공군과 지상병력도 더욱 적절한 수준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더욱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 미국도 ISIL에 대한 그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특수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지휘부 제거, 또 인질 구출 같은 이런 제한적인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 원정 타격 부대 200명 정도의 규모를 파병을 했습니다. 특수병력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특수병력을 파견한 것은 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작전을 더 가속화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카터 장관은 이렇게 최근 미국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지휘관들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과 함께 연합군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서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은 회담에 앞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문제 등에서는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 오늘 회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요한 의지로 다뤄질 전망인데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합의점을 마련할지 주목이 되고요. 케리 장관은 오늘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도부가 내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밝혔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어제 당 총서기이기도 한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거시경제의 주된 방향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또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정치국 지도부는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기간산업과 국유기업, 또 세제정책 등에서 개혁 조치를 시행해서 다른 분야에도 변화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기업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세금과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사회보험, 또 전력, 물류 비용 등의 경비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올해 당초 이제 지도부가 제시한 7% 경제 성장 목표가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위축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서 중국 정부, 특히 이제 중국 이번에 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정부의 앞으로 거시경제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아울러 공급 개혁을 내년 거시경제의 또 다른 주된 방향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유효한 공급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역량을 유지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이렇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부 부문에서도요. 정부의 직접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맡기는 것도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한편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앞으로 조만간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한편 그 정치국 회의에서는 부동산 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도 이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과잉 공급 상태의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 또 새로운 도심 내 육성을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의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 부동산 과잉 공급 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요?
네,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이 어제 하와이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스위프트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에 의존함으로써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 또 다른 당사국들도요, 국제법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재원을 해군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군비 경쟁을 통한 위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제 그 법원의 중재 절차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앞서 필리핀이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정식 신청했고요. 법원도 이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었죠.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양자간 사안이지 국제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면서 중재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스위프트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이번 발언으로 인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재판소에서 나온 결과는 중국을 비롯해 모든 당사국의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요. 또 필리핀 외에도 중국과 사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해결 노력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필리핀처럼 상설 중재재판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남중국해에서는 얼마 전에 그 미군 구축함이 항해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그 긴장도 굉장히 고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네.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구축함을 보내겠다는 예고를 했었고 이어서 실제 구축함을 보내서 순찰활동을 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해당 해역이 공해로서 자국 구축함 항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이 당초 해당 해역에 정기적으로 구축함을 보내서 순찰을 한다는 계획이었고 이번 달에도 파견이 예상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저희가 다뤘던 이 ISIL 격퇴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이제 미군이 더 많은 군사자원을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번 달로 예정됐던 남중국해에서의 해군 구축함 순찰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 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평안북도는 구름 많고 곳곳이 흐리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해주와 용현에서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맑겠고 장진과 해산, 풍산 지방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장진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0도, 해산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9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0도, 삼지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고 먼 바다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눈발이 날리겠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봅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이란 간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오늘 공식 마무리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이란이 핵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2003년 이전의 일이었으며 그 같은 활동이 과학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이 과거 수행한 모든 자세한 활동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상황평가에 필요한 사안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릴 국제 시리아 지원단체 회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남중국해 역의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의 자유 순찰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사령관들은 이달 초쯤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에서 추가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이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시점에 그 같은 활동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고 익명의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한 관리는 미 해군의 다음 순찰이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 현지 미군 지휘관들과 관리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를 위한 새로운 전술 개발을 당부하는 한편 연합군 소속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터키 정부에 시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해 해외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터키군이 ISIL과의 공중과 지상전에서 적절히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카터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터키 방문 중 연합군 대표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억류됐다 5년 만에 풀려난 미군 병장 보 버그달이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미국군은 어제 버그달 병장에 대해 아프간 주둔군 무단 이탈과 동료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5년간 탈레반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해 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탈레반 요원 5명과 맞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그러나 파병 중 상관 지시 불이행과 탈영 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버그달 병장은 탈레반 동조자가 아니며 미군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은 점, 또 그가 탈레반에 억류돼 모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계급 강등이나 일시 구금, 불명예 제재 등 경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국제 테러에 맞서 싸울 새로운 이슬람 군사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사우디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 이슬람 군사동맹은 34개국으로 구성되며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작전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사동맹에는 요르단과 바레인, 터키,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미국이 주도하는 공습 참여국들 외에도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맹은 특정 테러단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